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은 오늘 판문점에서 2년여 만에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과 군사당국 회담 개최 등에 합의했습니다. 남북대표단은 오늘 밤 8시쯤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종료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습니다. 공동보도문은 또 남과 북은 남북선언을 존중하며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 올림픽 대표단의 한국 방문 등과 관련한 후속 협의는 문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담에서 남측이 제안한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추진은 공동보도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조발언에서 북측 대표단에 조속히 비핵화 등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종결회의에서 조 장관의 이 같은 비핵화 언급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회담은 오전 전체 회의와 수석대표 접촉에 이어 오후에 네 차례의 접촉을 진행한 뒤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마무리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어제 만나 국제 현안에서 양국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어젯밤 베이징의 다오이 타위 영빈관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양국 간 오랜 외교적 관계를 강조하며 사회체제나 발전 단계, 문화상의 차이를 넘어 정치적 상호신뢰를 강화하고 협력의 잠재력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기후변화 문제 등 국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또 마크롱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계속된 규제가 중국 기업의 프랑스 등 유럽 투자에도 지장을 주면 이 두 나라 모두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며 양국 간의 개방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안보 현안에 대한 온라인상의 대응을 전담하는 사이버전 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베트남 국방부는 어제 홈페이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사이버전 사령부는 조사를 진행하고 온라인 전쟁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푹 베트남 총리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 관한 대응을 강조했지만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베트남 정부는 온라인상의 잘못된 시각 등에 대응하는 만 명 규모의 사이버 전쟁 전담 부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 주변에서 미군 헬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미군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오노데라 이스노리 일본 방위상은 오늘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은 매티스 국방장관이 오노데라 방위상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키나와 현 요미탄손에서는 어제 오전 후텐마 비행장 소속 미군 헬기 한 대가 호텔 부근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틀 전에도 오키나와 지역에서 미군 헬기가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와 움직임에 대해 외교적으로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오늘 중국이 남중국해 섬을 군사기지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로렌자나 장관은 중국이 해당 지역에 군사와 무기체계를 배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서 외교부를 통해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건설공사는 중국 영토 내에서 진행되고 있고 해양 안전과 재난방지 등 평화적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해당 지역에 필요한 방위 장비들을 건설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장비들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에 대한 임시 보호 신분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어제 성명에서 가능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세심한 검토를 한 결과 엘살바도르에서 2001년 지진으로 발생했던 피해가 복구됐고 상황이 개선돼서 더 이상 관련 프로그램을 유지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 20만 명이 미국을 떠나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진입니다. 1월 9일 화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오늘 2년여 만에 열렸습니다. 양측 대표단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군사당국 회담 개최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이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최대의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에 근거해 북한 개인 16명과 기관 한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북한은 내일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8도에서 영하 7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1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 1에서 2.5m, 서해 북부 해상 역시 1에서 2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오늘 2년여 만에 열린 가운데 양측 대표단이 공동 보도문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군사 당국 회담 개최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남북한은 9일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 등을 파견키로 하는 한편 군사당국 회담 개최에도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이날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을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습니다. 남북한은 총 3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보도문에서 무엇보다 이번 평창올림픽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측은 올림픽 대회에 고위급 대표단과 함께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의 한국 방문 등과 관련한 후속 협의는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남북은 군사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남북관계 관련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남북 고위급 회담과 함께 각 분야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이 제안한 설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특히 한국 대표단이 북핵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은 앞서 이날 오전 전체 회의와 수석 대표 접촉, 오후에 4차례 접촉을 진행한 데 이어 저녁 8시 5분쯤 종결회의를 열고 회담을 마무리했습니다. 종결회의에는 남북 수석 대표 각각 5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측은 이날 회담에서 서해군 통신선을 복원한다고 밝혔고 한국 정부는 오후 2시경 이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남북 군사당국 간 서해지구 군 통신선은 통화가 가능한 상황이며 양측은 10일 오전 8시부터 군 통신 관련 유선 통신을 정상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남측 대표단은 북측에 평창 올림픽에 많은 대표단을 파견하고 남북한이 공동 입장하며 응원단을 파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위해 적십자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북측은 고위급 대표단과 민족올림픽의 대표단, 선수단, 응원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북측 당국자 이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날 전체 회의는 한국 시각으로 오전 10시, 북한 시각으로 오전 9시 30분 시작됐습니다. 첫 전체 회의는 1시간가량 이어진 뒤 11시 5분쯤 종료됐습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한 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대표는 11시 30분부터 따로 만나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양측 수석대표를 제외한 대표 4명은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접촉을 이어간 데 이어 4시 50분 2차 접촉을 종료했습니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남북 간 큰 틀에서 합의를 잘 이뤘다며 남북 이산가족 논의는 올림픽이 끝난 뒤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군사회담 부분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한반도 긴장 완화 논의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특히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평창 그다음에 남북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회담의 성격이고 뭔가 남북이 좀 해보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회담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과를 거두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조한범 박사도 남북관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북 당국뿐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으로 내왕의 기회를 넓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남북관계 전면적인 활성화를 의미하고 김정은 씨의 전면적인 평화공세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의도는 이 대북제재 국면에서 고립무원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우회로 확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단은 뭐 남북관계는 숨통이 불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반면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남북관계 개선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핵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봐요. 남북 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가 북쪽에 대해서 뭐 할 게 있을까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2397호 저런 결의가 있는데 우리가 관계 개선을 한다고 하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난 그런 의미에서 형식상은 뭐 남북 간의 좀 휴전선의 그 긴장 완화가 될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으로 북쪽의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겠죠.
강 전 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남북한이 경제 교류 등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라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최대 압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8일 미 보수 성향의 라디오 프로그램인 데이나 쇼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최대의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9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압박을 결집해온 데 대한 직접적 결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 없는 경제적, 외교적 대북 압박을 결집해왔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이날 남북 고위급 회담을 단지 올림픽 주제에 관한 회담이라고 말해 이번 회담에 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어 역내 우리가 이루는 모든 진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동맹들, 심지어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까지 제공하고 결집시킨 강력하고 단호한 지도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진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공한 분명하고 강력하며 확실한 지도력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지난해 비무장지대를 방문해 실내에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와 북한 군인을 눈으로 보길 원했던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과 미국이 동맹인 한국과 계속 함께하겠다는 것, 그리고 핵 없는 한반도의 입장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투영하길 원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이런 최대의 압박 기조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마침내 최종적으로 문명세계의 인류 보편적 의견을 수용할 때까지 이를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문명세계의 보편적 의견은 북한이 그들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반드시 포기하고 세계에 대한 위협을 멈추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지난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방문해 전임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고 발표한 것을 상기하며 과거의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비어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거취 문제가 다시 이 워싱턴 정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기됐던 교체설과는 달리 그가 꽤 오랫동안 장관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 틸러슨 장관의 거취 문제, 다시 관심사로 떠오른 계기가 있습니까?
예, 틸러슨 장관 자신이 장관직 수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됐다는 것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올 한 해 내내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2018년이 매우 성공적인 한 해가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 늦어도 올해 초에는 사퇴할 것이다 라는 이 지난해 일부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를 일축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틸러슨 장관 교체설은 앞서 뉴욕타임스 신문의 보도로 널리 확산됐었는데요. 이 신문은 복수의 백악관 관리들을 인용해 후임자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틸러슨 장관의 교체를 기정사실화했었습니다.
예, 이 그 틸러슨 장관이 사퇴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경질할 수도 있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그동안 틸러슨 장관의 사퇴 또는 경질설이 줄곧 제기됐던 건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설과 북한 핵 문제와 이란 핵 합의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두 사람의 견해차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불거졌던 이런 요인들이 해가 바뀌었다고 크게 달라진 건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틸러슨 장관이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장관직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이 근거는 뭔가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의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최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퇴설이 끊이지 않았던 배경인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발전하고 있다며 직무를 계속 수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국무장관 제안을 받았을 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처음 만난 만큼 과거 인연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서로 알아가면서 이해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이 틸러슨 장관 유임설이 그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과도 좀 관계가 있는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평화적인 북핵 문제 해결이 인류와 전 세계를 위해 매우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틸러슨 장관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틸러슨 장관의 대화 주장에 다시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고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에 이 수전 손튼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을 이 차관보로 내정한 것, 이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틸러슨 장관은 일찌감치 손튼 대행을 차관보로 임명하려 했지만 백악관 내 대북 강경파들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었습니다. 때문에 손튼 차관보 인사는 틸러슨 장관의 입지가 회복됐을 가능성을 점치게 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틸러슨 장관이 발탁한 인사들이 조만간 추가로 국무부에 입성할 것이라고 보도해 주목됩니다.
예, 그 지난해 틸러슨 장관 교체설을 언론에 흘렸던 것은 이 백악관의 대북 강경파들이다, 뭐 이런 관측이 제기됐었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과 HR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지목됐었는데요. CNN 방송에 따르면 틸러슨 장관은 주변 지인과 동료들에게 이들을 자신에 대한 반대 세력으로 꼽으면서 적극 대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의 한 보좌관은 이 방송에 틸러슨 장관이 그동안 매끄럽지 못했던 언론과의 관계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이 틸러슨 장관은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대북 협상론자로 알려져 있죠.
예, 맞습니다. 이 맥메스터 보좌관이 대북 군사 행동을 강조하는 것과는 달리 틸러슨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외교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틸러슨 장관이 현직을 유지한다면 미북 간 대화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에 근거해 북한 개인 16명과 기관 한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조만간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채택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의 정책결정기관인 유럽연합이사회는 8일 북한의 개인 16명과 인민 무력성을 자금 동결과 여행 제한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2397호가 부과한 새로운 제재의 일부를 옮겨놓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이사회는 이번 결정으로 유럽연합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이 79명, 기관이 54곳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럽연합은 북한 개인 41명과 기관 10곳을 독자적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에 포함된 다른 제재들을 신속하게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이 몇 주 안에 추가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들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해 12월 22일 유엔 안보리가 대북결의 2397호를 채택하자 즉각 이를 환영하면서 북한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독자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의 추가 조치가 올해 초에 채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후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이후에 안보리 대북 결의를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한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채택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지난해 북한 선박들의 움직임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국제사회 제재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해외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적의 선박은 모두 245척이었습니다. BOA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선박을 관리 감시하는 기구인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들 선박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항구에서 무작위로 안전검사를 받았습니다. 북한 선박은 2016년까지만 해도 322척이 검사를 받았고 2015년에도 294척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2013년 301척, 2012년 279척을 기록하는 등 2017년 한 해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해외 항구로 운항을 한 북한 선박의 숫자도 적었다는 의미입니다. 2017년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눌 경우 그 차이는 더 커집니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해외 항구의 모습을 드러낸 북한 선박은 152척이었지만 7월부터 12월까지는 93척으로 줄어듭니다. 2016년 7월과 12월 사이 검사를 받은 선박이 190척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00척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또 북한 선박들은 2016년까지만 해도 탄자니아와 시에라리온, 몽골 등의 깃발을 달고 운항하면서 해당 나라의 선적으로 검사를 받아왔습니다. 실제 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들이 훨씬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들 선박들이 다시 북한 선적으로 되돌아온 2017년에 검사를 받은 선박의 숫자가 적었다는 건 전체 운항 규모 역시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같은 감소는 대북 제재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북한산 석탄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016년 11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북한산 석탄 수출의 상한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이듬해 2월 연말까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이후 북한 선박이 해외 항구의 모습을 드러내는 횟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이 북한산 석탄을 되돌려 보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중국 당국의 결정은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 움직임들 중 큰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 lot of the coal boats have already been turned back. You saw that yesterday and today. They've been turned back. The vast amount of coal that comes out of North Korea going to China.
안보리는 지난해 9월 채택한 결의 2375호를 통해 북한산 석탄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선박의 감소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조사는 국제법에 따라 정상 운항을 한 선박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끈 상태로 운항한 선박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2일 채택된 결의 2397호는 북한 선박이 여전히 해상에서 석탄 등 광물을 실어 나르고 있다며 우려했고 선박 간 환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박들이 얼마나 돌아다니는지는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9월 채택된 결의 2375호를 통해 북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했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영국 정부가 40년 묵은 북한의 빚을 탕감해줄 계획을 세웠다가 남북한 통일 뒤에 회수를 기대하고 이를 취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국이 1970년대 북한의 석유화학공장에 투자한 뒤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의 채무를 변제해줄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남북 통일 후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탕감 방침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VOA가 영국 정보공개법을 통해 단독 입수한 영국 수출금융청 UKEF 자료에 따르면 UKEF는 2013년 5월 북한의 부채 회수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부채를 인정했으며 국제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상환 등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었지만 어떤 행동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UKEF는 그러나 2013년 6월 작성된 내부 이메일 내용을 소개하며 영국 정부가 부채 회수 시도를 멈추지 않기로 했으며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고 VOA에 밝혔습니다. 폴 레드포드 UKE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13년 6월 10일 니겔 스미스 재무국장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부채를 상환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결국엔 회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된다면 부채 전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동독과 서독, 북예멘과 남예멘 같은 신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같은 버림받은 국가가 독재적 경제를 이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스미스 재무국장은 같은 날 보낸 답장에서 레드포드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지금은 북한의 부채 회수를 멈출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당시 보도되던 남북대화 관련 소식들은 언젠가 북한이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 함께하게 될 수 있다는 신호로 풀이했습니다. UKEF는 VOA에 북한의 부채가 1975년 기준 586만 파운드에 달하며 아직까지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현재 기준 금액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물가 상승률을 배제한 최근 환율로 환산할 시 이는 약 793만 달러 수준입니다. 해당 부채는 1972년 영국의 GKN사가 북한의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에 투자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영국 GKN이 투자한 금액은 786만 파운드였으며 북한 측은 총액의 20%와 반년치 할부금만을 상환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고 UKEF가 자국 GKN사의 무역 피해액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해 부채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UKEF가 공개한 자료에 담긴 2008년 북한 부채 상환 전략 문서에 따르면 북한은 오랫동안 상환 관력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 조선무역은행은 2000년 5월 영국의 부채 상환 요구에 부채를 인지하고 있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에 부채 탕감이나 변제를 요구했었습니다. 영국은 이듬해인 2001년 북한에 대사관을 설치한 뒤 대리대사를 통해 부채 상환을 위한 협상에 나섰습니다. 2002년 당시 평양 주재 영국 대리대사는 조선무역은행 측과 만났지만 조선무역은행은 또 한 번 부채 면제와 탕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북한은 부채를 상환할 자금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후 평양 주재 영국 대사관 측은 본국의 이른 시일 안에는 부채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했습니다. VOA가 입수한 해당 자료는 영국 정보공개법이 규정한 기간보다 늦게 공개됐습니다. 앞서 UKEF 측은 지난달 12일 VOA에 해당 문건 공개가 비밀 사안과 교역 기밀, 국제관계와 연관돼 있다며 지연 이유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가 채무 전문가들은 남북이 통일이 된다면 한국이 빚을 떠안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개발도상국 부채 관련 전문가인 하미드 장겐의 미국 와이드너 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이 부채를 떠안는 부분에 있어선 논쟁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don't think there will be any argument. West Germany took over all assets and liabilities of East Germany and that
독일 통일 당시 서독이 동독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물려받았고 별다른 논쟁 없이 그렇게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장겐의 교수는 남북한 통일 시에도 같은 전례를 밟을 것이라면서 베트남 통일 당시에도 상황은 같았다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부채는 한국에 큰 부담을 안기지 않을 규모라고 주장했습니다.
First of all, it's not a big deal. I don't think it is more than a few millions of dollars. I don't think it is even $1 billion.
북한의 부채는 10억 달러에도 못 미칠 것이고 이는 한국에게는 매우 적은 금액이라는 설명입니다. 데인 롤랜드 캐나다 칼튼 대학교 교수도 독일 사례를 들며 통일이 된다면 한국이 채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채권국들과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부채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부채 전액을 인정하고 채권국들의 요구를 들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영국 외에 스웨덴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체코, 핀란드, 루마니아 등도 북한으로부터 30년 넘게 빚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모두 VOA에 현재로선 빚을 탕감해줄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의 경우는 지난 2012년 북한으로부터 전체 채무 중 39%만 돌려받고 남은 빚을 청산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VOA 취재로 확인된 북한의 부채 규모는 최소 5억 달러가 넘습니다. 스위스가 2억 875만 달러로 확인된 국가 중 가장 많았고 오스트리아가 1억 6,888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이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 참가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국제 패럴림픽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북한 선수들이 참가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면 와일드카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패럴림픽위원회 IPC는 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동계 패럴림픽에 참가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며 이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PC의 크레이그 스펜스 미디어 국장은 8일 북한이 오는 3월 한국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 패럴림픽에 참가할 것인지 묻는 BOA 질문에 대한 이메일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동계 패럴림픽은 IPC 주최로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신체장애인 국제 스포츠 대회로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도시에서 올림픽 폐막 직후에 열립니다. 스펜스 국장은 IPC가 북한의 참가를 위해 지난 수개월 동안 북한 패럴림픽위원회와 협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평창대회 출전권 획득을 위한 기회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북한과 다수의 북한 노르딕 스키 선수들에 관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선수들의 장애 등급 분류와 북한 선수들이 출전권 획득을 위한 대회들에 참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 선수들이 출전 자격을 얻지 못할 경우 IPC는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와일드카드를 검토할 것이 확실하다고 스펜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올림픽에서 와일드카드란 출전 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나라나 선수가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스펜스 국장은 북한의 평창 패럴림픽 참가는 스포츠를 통한 평화 증진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앞서 동계 패럴림픽에 한 번도 참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평창 대회 참가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펜스 국장은 필요할 경우 북한의 장비나 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북한 패럴림픽위원회로부터 장비에 대한 요청은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은 오는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 동안 열립니다. 북한은 그동안 2012 런던 하계 패럴림픽과 2016 리오데자네이루 하계 패럴림픽에는 참가했지만 동계 패럴림픽에는 한 번도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개성공단에서 대형 트럭이 물품을 반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공단 내에서는 버스들이 움직이고 이전에 보이지 않던 사람과 차량이 등장하는 등 무단 가동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 중심부에 위치한 한 공장 건물에 트럭 한 대가 발견됐습니다. BOA가 구글 어스를 통해 지난해 11월 30일 개성공단을 찍은 디지털 글로브의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약 13m 길이의 이 트럭은 해당 공장 건물 외벽에 맞닿은 형태로 주차돼 있었습니다. 이 트럭이 정차한 위치가 건물 내부로 통하는 대형 통로인 점으로 밀어볼 때 트럭은 물건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변에는 사람으로 보이는 작은 물체와 그림자도 포착됐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난 2016년 2월 이후 이 공장을 찍은 위성사진에선 해당 지점에 트럭을 비롯해 사람이 포착된 적은 없었습니다. 사람의 흔적이 발견된 건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이 공장 건물에서 남쪽으로 100m 떨어진 바로 앞 건물 공터에도 약 5m 길이의 하얀색 차량이 주차돼 있는데 이 역시 과거 사진에선 볼 수 없던 모습입니다. 그 외 공단 내 곳곳에 쌓여있던 물건이 이동을 하거나 쓰레기 더미로 보이는 물체들이 사라지는 등 사람의 손길이 닿은 것으로 추정되는 움직임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트럭이 발견됐던 지점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200m 떨어진 대로에는 개성공단에서 운영되던 파란색 버스가 이동하는 모습도 관측됐습니다. 이 버스에서 북쪽으로 약 230m 더 올라가면 교차로에 또 다른 버스 한 대가 서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개성공단 버스들이 개성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모습은 과거에도 포착된 적은 있었지만 공단 내 도로를 운행하는 버스가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움직임과 맞물려 개성공단 내 버스 차고지에서도 버스들이 대거 이동한 흔적이 보입니다. 앞서 BOA는 지난해 6월 16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토대로 총 33대의 버스가 기존의 주차자리에서 사라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진에서도 추가로 약 30대의 버스가 기존 자리를 이탈해 새로운 곳에 주차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BOA는 지난 2016년 9월과 12월의 위성사진 등을 통해 개성공단 내 버스의 움직임이 없다는 사실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위성사진에서 버스들은 주차자리를 바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스듬히 주차된 버스마저 위치를 변동하지 않은 것이 관측됐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폐쇄된 지 약 1년 4개월이 지난 지난해 6월 버스들의 움직임이 처음으로 포착됐고 이번에 추가로 흔적이 드러난 겁니다. 해당 버스들이 어떤 용도로든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북측 근로자 출퇴근 편의 제공을 위해 290여 대의 버스를 운행했으며 소유권은 한국 측에 있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The UN Security Council has spoken pretty clearly that to have either a joint venture with North Korea or to provide support for trade with North Korea, you need the approval of
안보리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을 운영하거나 북한 무역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대북 제재 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개성공단을 운영하거나 재가동할 권한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스테튼 변호사는 트럭과 버스가 한국 측 자산이라면 현지에서 포착된 움직임은 북한이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과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경수로 건설 현장에 투입됐던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의 중장비된 자산을 빼돌렸었고 북한에서 통신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이집트의 오라스콤의 수익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한 전례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반발한 북한은 다음 날인 11일 한국 측 인원에 대한 추방을 통보했고 한 달 뒤인 3월 10일에는 한국 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BOA에 북한의 불안정하고 도발적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혀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한국 정부가 지난 2015년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과 함께 일본 측이 출연한 10억 엔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지난해 쿠바에서 불러들인 외교 인력을 다시 보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요. 미 국토안보부가 엘살바도르 시민에게 부여했던 임시 보호 신분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2015년에 맺었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놨군요.
네, 그렇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오늘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요.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당시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재단기금 10억엔, 약 890만 달러는 전액 한국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일본에서 받은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앞으로 두 나라 당국 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하겠다는 건가요?
그건 아닌데요. 강 장관은 2015년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일본 정부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본 측이 국제 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또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또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줄 걸 촉구한다면서 후속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예, 그 몇 년 전 맺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오늘 이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데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새 정부가 그 합의 과정과 내용을 재검토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뭐였죠?
네, 한국 외교부 태스크포스 이 특별 임무 기구가요. 당시 합의가 외교적 필요에 의해서 성급하게 처리됐고 갖가지 비공개 조항을 포함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 연말 발표했습니다.
예.
오늘 강 장관이 밝힌 한국 정부 공식 입장은 이 보고서 내용에 따른 건데요.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5년 위안부 합의에서 중대한 흠결이 확인됐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 수차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따라서 합의 무효화나 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됐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이 외교장관이 내놓은 공식 입장은 재협상 요구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합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은 하지만 파기 선언까지는 가지 않은 건데요. 최근 이 문제가 한일 간 최대 외교 현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양국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없다는 이런 현실적 고려에 따라서 봉합한 걸로 한국 언론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일본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 정부는 즉각 항의 의사를 밝혔는데요. 고노다로 외무상이 오늘 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않는 것은 일본으로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즉시 항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측이 요구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 없다는 뜻도 명확하게 밝혔는데요.
예.
일본이 출연한 10억엔 미화 890만 달러를 한국 정부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되도록 빨리 설명을 듣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일본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배경은 뭡니까?
네, 일본은 이 국가나 군 당국이 과거 위안부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본군을 성적으로 상대한 사람들이 존재했지만 자발적으로 나선 사람들이었고 이들의 운영은 민간에서 담당했다는 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인데요.
예.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 역시 일본의 잘못 인정을 전제로 한 게 아니었고요. 이 10억엔 출연고 배상금이 아니라 단순 위로금 성격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그 10억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돈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거죠?
네, 당초 한국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10억엔을 일본에 반환하자는 여론이 높았는데요. 10억엔을 곧장 돌려주는 것은 위안부 합의 파기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일부 피해자들에게 이미 지급된 액수 등을 포함해서 한국 정부 예산으로 10억엔을 다시 채워넣고 이 돈을 어떻게 할지는 당국 간 협의 사항으로 남겨놓겠다는 게 한국 정부 계획입니다.
예, 자, 앞으로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한일 관계 어떻게 전개될까요?
네, 한국 정부가 재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후속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을 일본에서는 변수로 꼽고 있는데요. 후지TV는 합의 파기나 재협상 요구는 없으나 일본에 새로운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한국 측 외교 관계자의 말을 전하면서요. 반면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일본과 한국 간의 관계가 악화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쿠바에 외교 인력을 돌려보낼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쿠바에 미국 외교 인력을 다시 보내는 건 의도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몰아넣는 셈이기 때문에 그럴 계획이 없다라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최근 AP통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예.
미국 정부는 지난해 9월에 쿠바 아바나 조제 대사관에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직원과 가족 모두에게 귀국을 지시했는데요. 이후 양측 주재 인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워싱턴 주재 쿠바 외교 인력 15명을 추방시켰습니다.
네, 그 위험한 상황에 몰아넣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네, 당시 쿠바 아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 근무자들이요, 이 신체적인 공격을 받아서 심각한 청력 손상을 입었다고 미 정부 관계자가 언론에 밝혔는데요. 이들이 이 정상인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음역 밖의 소리를 내는 고급 장비에 노출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
일부 매체에서는 누군가 음파 무기를 설치한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쿠바 당국은 이런 음파 공격 의혹을 계속 부인해왔는데요. 틸러슨 장관은 이런 위험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예, 쿠바 측이 부인했다면 이 미국 정부가 음파 공격의 증거를 발견한 건가요?
그렇진 않은데요. 미 연방수사국이 이 문제를 몇 달 동안 살펴봤는데요. 최근 정리한 중간수사 보고서에서 음파 공격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걸로 보도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건데요. 이 미 연방수사국은 쿠바에서 초저주파와 초음파 등 다양한 음파 공격을 미국인을 상대로 비밀리에 단행했다는 가설을 실험해봤는데 아무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걸로 워싱턴포스트 등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예, 이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을 쿠바 측도 알고 있습니까?
네, 제프 플레이크 연방 상원의원이 지난주 금요일에요, 쿠바 고위 당국자들과 회동에 참석한 뒤에 그동안 음파 공격 의혹을 부인한 쿠바 당국의 주장과 어긋나는 내용은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라고 언론에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FBI가 음파 공격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결론을 쿠바 측에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공격당한 증거는 없는데 외교 인력을 보내는 것은 위험하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요, 여전히 쿠바 정부 내에 누군가가 이 문제를 끝내야 한다라고 믿는다라는 말을 AP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이 아바나 주재에 있는 그 미국 외교 인력이 신체에 위해를 당한 일이 있었던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책임은 쿠바 당국에 져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국토안보부에서 중요한 발표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가요, 엘살바도르 시민에게 부여했던 임시 보호 신분, 이 TPS의 효력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이 임시 보호 신분 TPS를 통해서 미국에 살던 엘살바도르 시민 한 26만 명이 내년 9월까지 미국을 떠나거나 미국에 살 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바꿔야 합니다.
예. 임시 보호 신분 이 TPS라는 게 어떤 제도인가요?
네, 전쟁이나 내전, 또 허리케인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불가피하게 모국을 떠났고 바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미국에서 한시적으로 살거나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일종의 임시 체류 신분인데요.
예.
지난 1990년대에 도입됐는데요. 엘살바도르뿐 아니라 니카라과, 아이티, 온드라스, 또 남수단 같은 10개 나라에 이 나라에서 온 한 32만 명이 이 TPS 혜택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 엘살바도르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TPS가 부여됐던 겁니까?
네, 지난 2001년에 엘살바도르에서 큰 지진 두 건이 발생해서 한 1,000명 이상이 숨지고요, 가옥 수백 채가 부서지는 재해가 있었는데요. 당시 이 지진으로 살기가 힘들어지자 엘살바도르 시민 다수가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서 살았는데요. 미국 정부가 바로 이 TPS를 부여해서 이들이 미국에 머물도록 해줬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이 국토안보부가 이 혜택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유는 뭔가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엘살바도르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더 미국에 살 이유가 없어졌다는 건데요. 국토안보부 측은 TPS가 영구적인 혜택이 아니라 일시적인 조치였다면서 미국에 머물 이유가 없어졌다면 본국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18개월 뒤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인데 이 엘살바도르 시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네, 뭐 갑자기 미국에서 살 수 없다고 하니까 어찌 할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대다수인데요. 관련 단체 집계 따르면은 미국에 사는 엘살바도르인들은요 주로 뉴욕이나 서부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수도 워싱턴 DC 인근에 살고 있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영어를 배워서 일하고 있고 일부는 미국 시민하고 결혼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난 17년간 나름대로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왔던 셈이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 가운데 4분의 1은 뭐 대출까지 받아서 집을 샀고요. 또 TPS 혜택을 받은 엘살바도르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19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 시민인 거죠.
예. 자, 엘살바도르 정부는 이번 조처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엘살바도르 정부는 가뭄이라든가 다른 어려움이 있다면서 미국 정부에 TPS를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이 엘살바도르란 나라는 상당히 가난한 나라인데요.
예.
그래서 미국에 사는 자국민이 보내오는 돈이 이 자국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 엘살바도르 외에 또 다른 나라 출신들에게 부여된 TPS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국토안보부는 이미 지난해 11월 6일 TPS로 미국에서 살던 니카라과인 2,500명에게 14개월 시간을 주고 미국을 떠나라고 통보를 했고요. 또 같은 달 20일엔 IT인들에 대한 TPS도 종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난 5일이 만기일이었던 온드라스 출신 TPS 수혜자 5만 7천 명에 대한 혜택은 연장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TPS와 관련해서 60일 이전에 만료 여부를 발표해야 합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낮 기온 영하 7도, 남포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영하 7도 기록하겠고요.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13도, 낮 기온 영하 7도가 예상됩니다. 중강은 아침에 영하 21도, 낮에는 영하 12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20도, 낮 기온은 영하 11도 기록하겠습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해주는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은 영하 6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에는 영하 5도, 사리원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영하 7도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낮 기온 영하 2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23도, 낮에는 영하 16도 기록하겠고요. 원산은 아침에 영하 8도, 낮 기온 영하 6도가 예상됩니다. 청진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낮 기온 영하 4도, 삼지연은 영하 28도, 낮 기온 영하 19도 기록하겠습니다. 해상은 구름이 많고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1에서 4m, 서해 북부는 1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1월 9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투데이 3부, 저는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은 오늘 판문점에서 2년여 만에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과 군사당국 회담 개최 등에 합의했습니다. 남북대표단은 오늘 밤 8시경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종료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개 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습니다. 공동보도문은 또 남과 북은 남북 선언들을 존중하며 남북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 올림픽 대표단의 한국 방문 등과 관련한 후속 협의는 문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담에서 남측이 제안한 서울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추진은 공동 보도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움직임에 대해 외교적으로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오늘 중국이 남중국해 섬을 군사기지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로렌자나 장관은 중국이 해당 지역에 군사와 무기체계를 배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서 외교부를 통해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건설공사는 중국 영토 내에서 진행되고 있고 해양 안전과 재난 방지 등 평화적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해당 지역에 필요한 방위 장비들을 건설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장비들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영 CCTV는 지난달 30일 공군기지의 모습을 갖춘 남중국해 분쟁 지역 섬의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 주변에서 미군 헬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미군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오노데라 이스노리 일본 방위상은 오늘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은 매티스 국방장관이 오노데라 방위상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키나와 현 요미탄손에서는 어제 오전 후텐마 비행장 소속 미군 헬기 한 대가 호텔 부근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베트남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안보 현안에 대한 온라인상의 대응을 전담하는 사이버전 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베트남 국방부는 어제 홈페이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사이버전 사령부는 조사를 진행하고 온라인 전쟁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웅우옌 수원 푹 베트남 총리는 사이버 창설 기념 행사에서 이 사이버 공간은 각국의 사회 경제 발전과 안보 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영토가 되고 있다며 베트남 공산당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주권 보호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푹 총리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 관한 대응을 강조했지만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베트남 정부는 온라인상의 잘못된 시각 등에 대응하는 만 명 규모의 사이버 전쟁 전담 부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어제 만나 국제 현안에서 양국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어젯밤 베이징의 다오이타위 영빈관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양국 간 오랜 외교적 관계를 강조하며 사회체제나 발전 단계, 문화적 차이를 넘어 정치적 상호신뢰를 강화하고 협력의 잠재력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문제 등 국제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마크롱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계속된 규제가 중국 기업의 프랑스 등 유럽 투자에도 지장을 주면 두 나라 모두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며 상호 간의 개방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국제학교 학생 등과 자금성 등을 참관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항공제조사 에어버스는 중국 텐진 조립공장에서 생산하는 비행기 수를 늘린다는 계약을 중국 측과 합의했습니다. 당초 전망됐던 여객기 100여 대 판매 계약은 이번 합의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5840kHz와 1157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9335, 9800, 997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